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안지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세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번 주간 동안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사건을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은 어떤 사건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을 뭐 주인공도 있고 옆에 나오는 다른 인물도 있고 뭐 사건이 시작을 해서 전개가 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어떤 사건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내러티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르가 이제 내러티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 개의 내러티브들이 나옵니다. 몇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1장부터 시작해서 단락에 쭉 시작하면 처음에 내러티브가 두 개가 나오고 다시 그와 관련된 설교 두 개가 나오고 다시 또 내러티브가 나오고 설교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있고 사건이 있고 그와 관련된 설명하시는 말씀들이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본문이 전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 사건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성전청결 사건인데요. 이 성전청결 사건이 본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본문을 기록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이 성전을 가셨을 때 어떠했는지 상황을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청결을 하셨을 때그 사건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어떤 깨달음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또 나중에,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의미인지, 그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훗날 어떻게 깨달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물론 그 안에는 그 사건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에 대한 설명도 쭉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척결 사건을 보시면, 사실 뭐그 사건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사건들을 보면 아주 중요한 요소로 나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맨 끝부분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결과. 그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 특별히 그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 밥을 먹었다, 뭐 병이 고침받았다 이런 거 말고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이런 믿음과 관련해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를 사건들마다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없는 경우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게 들어 있습니다. 가령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 사건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셨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이걸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이 믿음을 갖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왔던 성전청결 사건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의아스럽게 쳐다보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 순간 깨닫습니다. 아, 구약 성경에서 성전을 향한 열심이 이렇게 나왔던 그 예언의 말씀이 정말 저 장면을 두고 하는 것이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구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주님이 왜 저런 행동을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일정 부분 깨닫는 믿음을 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측면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남게 되었는가. 그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건, 목격한 사람이건, 여하튼 어떤 결과,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해서, 믿음과 관련해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가느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떤 결과, 어떤 반응을 낳았는가를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본문 1절부터 17절까지 쭉 보시면 쑥 훑어봐도 알수 있습니다.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 사건을 겪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 때문에 도대체 누가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도대체 누가 얼마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음의 변화와 성장을 갖게 되었는가? 이 점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건 한 가지도 기록이 없어요. 물론 기록이 그냥 누락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락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기록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냥, 믿음과 관련된 어떤 성장하는 모습은 별로 없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쭉 말씀을 본 것처럼 사실 이 사건 안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자가 살게 되었죠. 죽을 목숨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겁니다. 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끌고 왔던 사람들도 자기들이 갖고 있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발각되고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다 그냥 돌려보내셨다고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죽어야 될 사람들이 다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마치 혼인잔치에 왔던 사람들이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보는 것처럼 혜택을 받은 것처럼 이 사건 안에서도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 여자도 살게 되었고 예수님을 고발하던 사람들도 살게 되었고 그 주변에 와서 먹었던 사람들도 기적을 다 보아 이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았단 말이죠. 처럼 혜택을 보는 결과가 있었는데 단지 혜택을 보는 결과만 나왔을 뿐이지 믿음과 관련해서는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마디도 없다. 이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잘 묵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11절로 끝나지 않고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물론 뒤에 12절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12절 부분에다가 첨가를 해야 된다면 그리고 어떤 행동, 반응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서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아주 사실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믿음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두 부류에 있어서 믿음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이 현장에서 붙잡혀왔던, 가느마다 현장에서 붙잡혀왔던 여자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이 여자가 죄를 짓다가 이 성전 앞으로 끌려왔지만, 그래서 지금 끌려와서 엎어져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을 때에, 이제는 끌려와서 엎드려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믿음을 구하고, 고백하고, 주님, 저는 죄를 다시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여지껏도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살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저는 여지껏 살았던 삶을 통해서는 그렇게 할수 없지만, 주님께서 제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새롭게 살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향해 믿음과 소망을 고백하는 모습이 있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다 마음의 가책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갔잖아요.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자리를 엎드려서 고백을 해야지 돼요. 주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내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반응들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처음부터 지금 여기까지 계속 혜택은 계속해서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일단 혜택을 주세요.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것을 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아픈 자들에게 병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아프다가 병 고침 받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요. 그러면 그 혜택을 받았을 때에 은혜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진입과 성장을 누리게 되는가? 어떠한가? 주님을 향한 지식에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순종하는 데 있어서 과연 성장함들이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불행하게도 단순하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에 있어서 성장이 안 나타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자기 자식의 문제 때문에,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진로의 문제 때문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해요. 한 40일 작정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참이 병을 못 고칠 것 같았는데, 병 고침을 받고, 그냥 망한 채로 끝날 것 같았는데, 다시 살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떨어지고 끝날 줄 알았는데 합격도 하고, 여러 가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혜택을 봤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다음에 어떻게 돼야 될까요? 믿음에 있어서 성장을 해야죠. 아,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주님 이런 분이시구나. 주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주님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냥 받은 혜택을 누리고 향유하고 사는 데만 그냥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일이 만나면 똑같이 반응하는. 믿음에 있어서 성장이 없어서 예전과 은혜 받기 이전과 똑같이 반응하는 그런 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나 자신에게는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년 전과 지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기도 생활하는 것, 폄하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년 전에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거, 10년 동안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걸 지금도 또 기도해야 됩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근데 당연히 기도하지만 내가 막 안절부절, 한절부절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그건 불행한 거예요. 10년 전에 내가 오늘 먹고 사는 문제 꼭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 응답받고 10년 동안 주님이 채워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10년 전과는 다른 자세로 기도해야지 돼요. 안절부절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바들바들 떨고 먹고 사는 것만 그것만 흙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다른 모습으로 기도해야지 돼요. 믿음이 있어 성장한 길이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더 이야기하면 잔소리가 될 겁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되 이전과 다른 모습의 믿음, 이전보다 더 성장한 모습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고 살아가되 그 은혜가 나의 믿음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내가 조금 더 믿음에 있어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록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 어떤 상황을 만나건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래야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칭찬 듣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시고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약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 중 태반이 은혜 받지 못하고 고침 받지 못할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우리가 연약함에도, 때로는 아무런 믿음이 없음에도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고 형통함을, 강건함을, 회복됨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저 거저 받는 은혜, 그냥 거저 누리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이 은혜들이 우리 믿음에도 유익함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깨달음과 우리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결단, 그런 노력들을 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 되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고 다른 모습, 다른 수준으로 기도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